전도서 8장 전체는 그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9절부터는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시작할 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4절에서도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라고 그랬고, 또 7절에서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누구이겠는가라고 누가라는 이 의문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라고 했을 때는 이 말 속에는, 이 의미 속에는 아무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아무도 참 지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아무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물의 이치를 온전하게 깨달아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주장 움직이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죽는 날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겠다고, 또 아무리 살고 싶어도 또 아무리 죽고 싶어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죽는 날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 때에 모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때에 모면할 인생이 없다는 것,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다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 속에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을 때, 또 특히 이 사제를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주님이 하시는데 왜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하시는 그 권능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간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따따부터 할 수가 없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누가라는 이 의문사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의 모든 상황에 우리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칙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맞고 그것이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고, 거기서는 맞았는데 여기서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살아갈 때 상대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이 전도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있다면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잠언 시작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멀리한다라고,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지혜가 뭐냐?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삶, 이것이 지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변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통한 이 이치, 내 삶 속에 적용된 그걸 가지고 타인의 상황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충고해서는 안 된다. 내 상황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충고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이렇게 이 말씀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맞는데 저기서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 단어가 여기서와 저기서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런 상황인데 저기서는 저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때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은 정경, 잣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잣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아무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아, 지혜가 들어가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때 얼굴이 변한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또 말씀하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했어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뭐냐? 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오늘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자,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두 번째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 출애굽기 34장 이전에 32장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형 아론을 유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막 그 잔치를 벌이는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모습 보고 확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린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얼마나 화가 나, 얼굴이 그때 모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울그락불그락하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했어요. 하나님과 말씀하고 교제를 나누고 내려올 때에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이 변했다.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내산을 올라가서 이 돌판을 받을 때 자 내려오는 그 모습 처음에는 자기가 기준이 되었던 거죠. 아, 나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밑에서 송아지 섬기는 그런 아론과 그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화났는지 물론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모세의 얼굴이요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 모세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 모습을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갈 때 그만큼 성숙했구나. 그만큼 또 하나님 말씀과 깊은 교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는, 물론 그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요. 얼굴이 광채가 난 것이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그 6장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6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들으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건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냐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천상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자기를 보고 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형편인데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붙잡힌 모습이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그 말씀에 빠지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래요. 간혹 예,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다른 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빠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럴 때 딱 나오면 마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얼굴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예, 주님과 깊은 교통을 만날 때에 환경에 매이지 않는 예,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광채가 날 때가 있어요. 또 평안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그 깊은 교통을 이룰 때, 말씀 속에 깊이 빠지거나 아니면 기도를 깊이 했다거나 그러면 얼굴에 그 광채가 나요. 왜 얼굴에 광채가 날까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자기를 덮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매여 있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보면 이것저것 생각나고 괴롭고 근심되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찌그러들고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 울그락불그락한가? 아니면 찌그러든 모습인가? 아니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채가 났네? 그런가? 한번 여러분 얼굴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예, 내 얼굴을 보면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거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가, 막 세상살이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막 이런 것들 붙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주름살이 늘어나 있고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쫙 펴진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자,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럼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주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 이게 여기에서 참 지혜가 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제로 그러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 왕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주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자, 위에 세우신 권위 곧 왕, 세상의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십시오. 자, 왕의 명령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또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이라고 여기면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우리가 늘 왕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 여기에 예,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그 말은 신속한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도 말고, 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니까 4절에 5절에 그래서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주님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예,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 마음은 예, 때와 판단을 분변한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사람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8절에 바람을 주장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죽고 사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전쟁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왕이 주님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 또 다른 의미로 왕이 이제 세상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왕을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이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먼저 왕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 로마서 13장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법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5절에 때와 판단을 분변해야 된다. 분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과 실패, 눈물과 웃음, 악인과 의인 또 이런 뒤섞인 세상에서 우리가 내 한계, 내 가능성을 다 깨닫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알고 너무 낙관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비관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조급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안주하지도 아니하고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고 특히 이 때와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퇴양난에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분을 맡고 교회 생활을 또 깊이 하다 보면 또 사람의 실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목회자의 실수도 보이고 장로님, 권사님 또 세우신 사람들이 이 실수가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더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정말 그 전에 내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보였는데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가 막 보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맡겨진 일을 해내는 꿋꿋함 이것이 지혜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거절하는 때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런 어떤 내 믿음의 성숙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중히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때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한 화가 심하니라. 그 때와 판단을 잘 행하지 못하면 나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결국 화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그리고 권면할 때도 그리고 지적할 때도 이 때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하고 때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질대로 성질 머리대로 하면 나도 상처 있고 그 사람도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때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자기 생명을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를 할지라도 내 생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오늘 일제 하반제 말했던 것처럼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우리 얼굴이 찌그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교제하면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얼굴이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다. 물론 예,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떤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떤 때는 얼굴이 찌그러들 수도 있고 그냥 평안하지 못하여서 근심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어째 당신 얼굴이 그렇게 오늘 어둡소 내 아내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근심이 되니까 그러죠. 그러다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어느새 얼굴이 변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꿔 얼굴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근심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웃고 있어도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어두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깊은 교정 가운데 있으면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오늘 꼭 집에 가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얼굴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읽어진다면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참 지혜이신 참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일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얼굴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흐르는 광채나는 얼굴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